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핵심 전략 지역인 이지움을 포함한 하르키우 동부 지역 탈환을 위한 반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가는 우크라이나가 더 많은 영토를 되찾기 위해선 장기적인 전략과 서방의 더 많은 군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10일 하르키우주 이지움 지역에서 군대를 재편성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철수할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지움은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 병력의 보급품을 배치하고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기지입니다. 우크라이나 군 총사령관은 어제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이달 들어 3,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영토를 회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어제 전화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이날 성명에서 푸틴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에게 방사성 폐기물 보관소를 포함한 원전 시설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크렘린궁은 또 양측이 국제원자력기구가 참여한 가운데 정치적이지 않은 협의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음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대통령실은 마크롱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군의 자포리자 원전 점령이 발전소가 위험에 처한 이유라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러시아군이 발전소에 배치한 중화기와 경화기를 철수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권고에 따를 것을 촉구했다고 프랑스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원전과 주변에서 무장을 해제하고 군사활동을 금지하는 안전지대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오늘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와 계속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나니 대변인은 오늘 TV로 중계된 기자회견에서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의 핵활동에 대한 이스라엘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카나니 대변인은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와의 건설적 협력을 의무로서 받아들인다며 자국은 의무도 있지만 권리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원자력기구는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오늘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앞서 지난 6월 이란 내 미신고 장소 세 곳에서 핵물질이 검출된 데 따른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중동의 유일한 핵 보유국으로 알려진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보유를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란은 핵무기를 추구한 적이 없다면서 자국의 핵 활동은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에서 16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각각 방문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성명에서 시 주석이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리는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를 전후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 주석의 이번 해외 방문은 약 32개월 만으로 시 주석은 14일 카자흐스탄을 먼저 방문합니다. 시 주석은 지난 2020년 1월 미얀마를 방문한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이유로 약 2년 8개월간 해외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본부를 둔 상하이 협력기구는 중국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 파키스탄 등 8개국이 참여하는 정치경제안보협의체입니다. 한편 인도 정부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전투기 두 대와 무인기 한 대가 또다시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침범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영 중앙통신 등 현지 매체들은 중간선을 침범한 중국 전투기와 무인기는 이날 낮 중국 해군 함정 5척과 함께 타이완 주변에서 포착된 중국 항공기 8대 가운데 일부라고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중국 공군의 제21 전투기 두 대가 타이완 북부 맞은편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 비행했고 중국군 무인 정찰기가 북쪽 중간선을 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11 테러 21주년인 어제 연설에서 대국민 통합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 국방부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이런 어두운 날들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깊이 이해했고 돌봤으며 함께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며 나는 진정한 국가적 단결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2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경제난 속 핵 법제화를 강행하는 것은 중러와의 삼각 밀착이 뒷받침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백악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포기 불가 선언에 대해 미국의 정책은 변함이 없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여전히 중점을 두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백신 접종을 언급한 데 대해 주민을 위한 중요한 움직임이라면서도 접종 준비 여부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황해도와 함경남도 남부는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7도에서 20도, 최고는 22도에서 3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같이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협상에 선을 긋는 핵무력 정책의 법제화라는 공세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대미 공동전선을 뒷배로 삼아 강경 행보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면서 국제사회에 강한 반발을 부르고 있습니다. 핵무기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로 경제 위기를 자초한 북한이 오히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비핵화 협상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민생을 외면한 채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에 집착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 발표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엔 미국이 사상 최대 제재 봉쇄를 통해 핵 포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이는 오판이고 오산이라는 강경한 메시지와 함께 제재 등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인정하는 대목들도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인민들과 아이들이 허리띠를 더 조이고 배를 더 골아야 했고 모든 가정들의 엄청난 생활난이 초래돼야 했다고 했고 보다 큰 승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기는 했지만 너무도 큰 대가를 각오해야 했다며 핵 개발에 따른 부정적 결과를 솔직하게 언급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까지 겹치며 고난의 행군 시절을 방불케 하는 경제난에 처한 북한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넘은 이른바 선행 노선을 표방한 이번 법제화 조치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구도 강화라는 국제정세에 편승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중 패권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미러 갈등이 구조화, 장기화하는 흐름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자유민주 진영에 맞선 북중러 삼각 밀착이라는 신냉전 구도가 북한 스스로 유리한 정세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협력 움직임은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끄는 양상입니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세력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복구 사업에 북한 노동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북한 측과 논의했고 북한산 무기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 연구위원입니다.
과거 같으면은 북러 경제관계, 군사협력 관계는 상당히 의미가 미미했지만 지금 새로운 글로벌 대립 구조가 형성되고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관계, 북미관계라고 하는 그랜드 디자인이 지금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대체 출구가 필요하고 여기에 이제 러시아가 길을 열어주는 거죠.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러가 외교는 물론 경제와 군사 등 다방면에서의 교류와 대미 공동전선 차원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은 북한 핵무력 고도화의 뒷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선박무역이나 유류, 석탄, 식량, 의약품 등 지원을 통해 북한과의 밀착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 실장은 다음 달 정태를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 연임이 확정된 이후 중국의 북한 편들기가 한층 노골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홍 실장은 미국의 대중포위 전략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3연임 확정 후 시 주석의 대북 정책은 미국과의 외교적 협력 공간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지지했던 이전의 태도를 벗고 북한을 대미 전선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대회 이후에 시진핑의 대외 정책이 확고하게 이제 제시되는 거에 따라서 대미 태도가 상당히 공세적으로 그리고 강경하게 변화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만약에 태도가 이제 전면화될 경우에는 북한과 관련한 태도에 있어서도 북한의 이해를 좀더더 많이 대변하고 북한에 대한 안전을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중국이 점점 적극적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전문가들은 이런 북중러 삼각공조는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적인 전략 도발에 나설 경우에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러가 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 결의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함으로써 확인될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다지려는 의도로 핵무력 정책 법제화 조치에 나선 데 대한 중러의 속내에 대해선 엇갈린 분석들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확고히 하려는 행동은 타이완이나 우크라이나로의 핵 도미노를 우려하는 중러에게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홍규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이 밖에도 중국의 경우 북러 간 지나친 밀착이 미국을 자극하는 북한의 모험적 행동을 부추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북한이 과거 스탈린 시절 소련의 용인 아래 한국전쟁을 일으키면서 큰 피해를 본 중국으로선 러시아가 북한군 현대화를 지원하는 등 군사적 협력으로까지 나아가는 데 대해선 반길 수만은 없다는 게김 교수의 설명입니다.
북러 간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질 겁니다. 한반도의 현상 변경이나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을 사실은 중국은 견제하려고 할 겁니다. 특히 북한이 어떤 현상 변경을 할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되는 것은 중국이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또 외향적으로는 대단히 우호적이고 전략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띠어야 되고 내적으로는 서로 그 미묘한 역학관계가 존재합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중러와의 공조에 의존해 미국과 장기전을 끌고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이번에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지켜야 하는 핵무기 운용 교리를 세세하게 법으로 만들어 대외에 공표한 것은 전례 없는 행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 교수는 김 위원장의 시정 연설은 현 국제 정세를 북한에 유리하다고 보면서도 경제 위기를 호소하는 내용들이 많다며 중러와의 뿌리 깊은 불신을 고려할 때 북한은 여전히 미국을 압박하면서도 협상을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을 하긴 하는데, 일단 절대 중국과 러시아를 북한이 믿지 않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대하는 협력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게, 시간은 자신들의 편이다. 뭐, 제재 아무리 해봤자 우리는 계속 버틸 수 있다라는 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는 역설적으로 버티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도 되거든요.
반면 홍미 실장은 중러는 이미 북한의 비핵화가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며 미국과의 갈등이 구조화, 장기화하는 국면에서 북한의 핵무장을 유리하게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실장은 특히 중국의 경우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데까지 이른 북한의 핵무력 수준이 미국은 물론 중국을 둘러싼 적대국들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포기할 만한 한반도나 동북아 환경이 개선될 가능성도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뭐안 된다라고만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걸 어떻게 지금 잘 관리하느냐.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게 관리하면서 대미의 전선에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 이게 아마 중국 러시아가 취할 수 있는 외교적 계산이라고 보거든요.
홍 실장은 미중 미러 갈등의 장기화로 북한의 중러에 대한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며 현재 중러 간 이루어지고 있는 연합 군사 훈련에 향후 북한이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의 정책은 변함이 없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진전시키는데 여전히 중점을 두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는 9일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정책은 변함없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NSC 대변인은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기 전력을 법제화하는 등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관련 보도들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는 데 여전히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이 정권 붕괴라고 주장한 가운데 백악관 NSC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가 밝힌 대로 그리고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당국자들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외교를 추구하고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계속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 NSC 대변인은 여전히 미국은 모든 범위의 미국 국방력을 동원해 한국을 보호하는데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VOA의 논평 요청에 백악관과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오하이오주로 이동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전용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이번 최고인민회의 연설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우리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매우 명확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We've been very clear since the beginning of this president's administration that our policy and our policy remains unchanged.
이어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는 데 여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그것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날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의 목적이 북한 핵자체를 제거해버리자는 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 행사력까지 포기 또는 열세하게 만들어 정권을 붕괴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미국이 조성해놓은 조선반도의 정치 군사적 형세하에서 더욱이 핵 적수국인 미국을 전망적으로 견제해야 할 우리로선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핵무력 정책을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태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 정책의 법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뉴스 이존입니다.
유엔은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할 수 없다며 핵무력 정책 관련 법령을 채택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 선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분명히 관련 기사들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무총장은 최고인민회의가 북한의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 법령으로 채택한 것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 정책에서 핵무기의 역할과 중요성을 높이는 것은 핵 위험을 줄이고 제거하려는 국제사회의 수십 년 동안의 노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미사일 개발을 포함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함으로써 그 같은 활동을 중단시키려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주요 당사국들과 대화를 재개할 것을 북한에 거듭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에리카 네코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사무총장은 외교적 관여가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계속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무총장은 당사국들이 대화를 재개하고 이전의 합의들을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 선언과 관련해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보로 가는 유일한 길은 대화와 협상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는 북한이 불안정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관련 당사국들과의 대화에 관여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수타노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또한 이유는 새롭고 의미 있는 외교 과정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이유는 유엔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보유를 공식화하고 핵무기 사용 원칙 등을 담은 법령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핵무력에 대한 지휘 통제를 다룬 3항은 핵무력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위에 복종한다며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고 명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태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 정책의 법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가 점점 더 어려운 목표가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대북정책 초점이 비핵화에서 위기관리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한 비핵화의 대원칙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그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Obviously, when North Korea repeatedly vows as it has
지난 수십 년간 그래왔듯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상황에서는 외교가 모두 실패로 끝난 지난 8차례의 북한과 국제사회의 비핵화 합의 때보다 더 성공적일 것이라고 낙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9일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절대로 먼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핵 무력 정책을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하고 위협에 맞서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법제화하면서 핵에 관한 물러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워싱턴 민간연구소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 석좌는 김 위원장의 선언과 북한의 핵 무력 정책 법령에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 무력 정책 법령 서문에서 주권을 지키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핵무기 사용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 핵 보유국으로서 점점 더 자신감과 원숙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의 이 같은 선언이 미국의 정책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 don't think it will have a change in US policy because we will continue to try to use
미국은 계속 외교와 억지, 제재와 법 집행 등 모든 도구를 사용하려 시도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는 VOA에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이 비핵화에서 핵 위기 관리로 방향이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I suspect there's going to be a greater emphasis, a policy emphasis, particularly in Washington.
특히 워싱턴에서는 핵무기 선제 사용 의도를 밝힌 북한과의 충돌 가능성을 다루는 데 있어 위협 관리가 정책의 주안점이 될 것으로 본다는 설명입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앞으로 그런 얘기를 더 많이 듣게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한국과 다른 나라 당국자들이 핵무장한 북한의 현실과 그 위협의 관리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Management, containment, deterrence, some combination of
관리와 봉쇄, 억지 등 모든 요소들의 일부 결합이 이미 북한에 대처하는 미국과 한국, 일본의 전략의 한 부분이며 앞으로 이런 것들에 더 많은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북한 정권이 김 위원장과 지도부의 강경한 대외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만간 추가 핵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성윤 터프츠대 교수는 김 위원장의 선언이 7차 핵실험의 전조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Now with a major declaration, there has to be some supporting evidence.
주요 선언이 나온 다음에는 이를 지원하는 증거나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데 김 위원장이 곧 이번 위협을 핵 도발, 핵실험, 그리고 한국에 대한 선제 핵공격 위협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이미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고 언제라도 실험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핵 선제 공격 위협에 대해 이 조항이 장차 북한의 악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In response to a North Korean threat of preemption.
북한의 선제 공격 위협에 맞서 미국이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 대응은 북핵 위기 시 미국의 선제 공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은 이 같은 선택지에 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리비아 전 부차관보는 덧붙였습니다. 미한 양국은 오는 16일 워싱턴에서 약 5년 만에 미한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재가동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의 한국 핵 공격 시 미국이 본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핵, 재래식 무기 등 모든 군사적 수단으로 맞대응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의 이번 선언으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비핵화의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제안한 담대한 구상이 벽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대화를 촉구하고 남북협력에 관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성윤 터프스대 교수입니다.
That's the right approach for South Korea to continue the call on Pyongyang.
한국 정부가 북한을 향해 지속적으로 남북 대화를 촉구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법이며 한국은 이런 입장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부를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교수는 그러나 이런 노력이 이른 시일 내 대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계인 영김 공화당 하원의원이 이 문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맹국들과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영킴 하원의원은 9일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정권이 블라디미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한다는 건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무기를 북한으로부터 구매하고 있다는 미 정부의 평가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만을 걱정하는 폭력배임을 거듭 입증해왔다며 이같이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이런 움직임은 우리의 동맹국들과 연대하고 억압이 아니라 자유가 세계 무대를 이끌도록 할 필요성을 극명하게 상기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동맹국들을 지원하고 러시아의 군사 공급망을 제한하며 독재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 의원은 7일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가 국제사회로부터 따돌림받는 왕따 국가 테러 지원국인 이란과 북한으로부터 치명적인 무기와 무인기, 포탄을 구매하고 있다는 것은 러시아가 왜 두 나라처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돼야 하는지를 충분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 상원은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지지했다며 행정부는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하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크 로저스 의원도 7일 VOA에 지난 한 달 동안 러시아는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이란과 북한 두 나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우크라이나에서 6개월간의 유혈 사태를 겪은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도 테러 지원국이라는 명백한 현실을 언제쯤 깨달을 것인가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날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VOA에 이란으로부터 무인기를 인도받은 러시아가 중국 기술로 만들어진 무기까지 북한으로부터 구매하는 건 러시아의 장비 사정이 절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러 간 이런 무기 거래는 러시아가 독재적인 선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도 입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북한산 무기 구입을 두 나라의 정치적 연대 강화 움직임으로 풀이했습니다. 9일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한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이 러시아와의 전략적 전술적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피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현대차 그룹에 국한된 문제인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 대리와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랩슨 대리대사님, 미국 정부는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기 위해 로켓과 포탄 수백만 발을 북한으로부터 구매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공개적으로 적국의 계획을 공개해왔는데요. 그들을 막는 새로운 전략입니까?
Whether the revelation earlier this week by the Pentagon that purported
국방부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약이나 포탄을 구매 중이라는 정보를 공개했는데요. 저는 그 자체로는 새로운 전략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우리가 택한 접근법인 건 분명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침공 몇 개월 전 미국은 러시아의 의도를 보여주는 정보를 예상하고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초 국방부 기자회견의 맥락은 전장 상황과 침략과 관련한 러시아에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법의 일환으로 봅니다. 물론 북한과 관련한 결과도 뒤따릅니다. 제재 위반 문제는 물론 러시아가 구매할 북한 무기로 무엇을 할 것인지 다뤄야 합니다.
슈나이더 국장님, 북한이 어떤 대가를 얻게 될까요? 현금이나 식량 지원일까요?
First, I think that's a very long transcontinental supply chain that we're talking about.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조달하는 건 매우 긴 대륙횡단 공급망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밀을 보낼 수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죠. 물론 어느 정도 현금 보상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래에 따른 실제 혜택은 양국의 정치적 연대입니다. 실제로 북한의 가장 큰 보상이 될 겁니다.
계속해서 슈나이더 국장님,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북한이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건가요? 두 나라 관계가 새로운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인가요?
I think that we have seen public statements from both leaders in an exchange of letters.
우리는 양국 지도자의 공개 성명과 친서 교환 모습을 봤습니다. 관계 개선을 향한 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죠. 푸틴 대통령은 친서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협력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언급한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양국 관계가 전략적, 전술적 협력을 포함할 수 있다고 화답했죠.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북한이 러시아와 하는 일은 베트남 전 기간 박정희 정권이 린든 존슨 행정부와 한 것과 많이 닮았습니다. 주요 후원국이자 동맹국의 정치적 요구에 응답한 것이죠. 김정은은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랩슨 대리 대사님,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 이사국입니다. 그런데 제재 회피국이 돼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안보리에 의존을 할 수 있겠습니까?
Of course we have to rely on the Security Council. It's the eminent structure in place internationally.
물론 우리는 안보리에 의존해야 합니다. 현재 구축돼 있는 특출한 조직이자 이런 문제들을 다뤄왔고 앞으로도 다룰 국제 조직이죠. 문제는 유엔 안보리의 구성 방식입니다.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상임이사국 중 두 나라가 러시아와 중국이죠. 이들은 추가 대북 제재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린 최근에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놓인 큰 시험대는 북한의 7차 핵실험입니다. 그건 판돈을 올리게 될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과 관련한 이 문제에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도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슈나이더 국장님,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In some respects, there was nothing new about what Kim Jong-un was stating. We know that North Korea is wedded to its nuclear.
어떤 면에선 이번 김정은의 발언은 새로울 게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핵 역량에 집착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핵 지위를 법제화한다며 사용한 문구는 우리가 여태껏 본 북한 핵 독트린 중에서 가장 분명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핵무기의 지휘와 통제가 김정은 수준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한 것이죠. 정권을 외부에서 위협하면 핵무기를 어떻게 독약처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핵 사용은 사실상 자동 대응으로 간주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또 어떻게 책임 있는 핵 보유국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렵지만요.
랩슨 대사 대리님, 미한일 북핵수석 대표들이 이번 주 일본 도쿄에서 만났는데요.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대응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The fact that the special envoys have been meeting is a good thing. They've been meeting regularly.
특별 대표들이 정기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정책과 가장 최근 회동 이후 전개 상황을 조율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만남은 더 필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억지력입니다. 신속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이 말을 되풀이하는 건 더 많은 억제 요소를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미국은 역내 전략 자산을 크게 늘릴 역량이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서 5년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그것의 연장선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이나 도발에 비례해서 말입니다.
슈나이더 국장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국 전기자동차 업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돼 한국에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한 경제동맹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 일부 한국인들은 미국이 뒤통수를 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미국이 이런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Well,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a kind of coordination problem on its hands, and it's really related to a contradiction.
바이든 행정부는 일종의 조율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모순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는데요. 생각이 같은 동맹과 기술 동맹을 구축한다는 행정부 전략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사이에서 생긴 모순입니다. 중국을 겨냥한 법이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에 부수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그런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한국 정부, 미 의회와 집중적인 협의가 필요할 겁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짚어보고 싶은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업별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포드 자동차, 테슬라와 협력 중인 LG 에너지 솔루션은 영향받지 않습니다. 삼성도 이 법에 크게 영향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건 현대자동차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미국에 1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함으로써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엔 이번 사안을 해결할 충분한 동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의 투자를 잃을 위험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랩슨 대사대리님, 미국과 한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중요한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에는 딜레마가 되지 않을까요?
It's unfortunate that Hyundai and Kia fell into this gap between the legislation.
현대와 기아 자동차가 이 법의 틈새에 빠진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머리를 맞대고 비공개로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부 시행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가 조지아주의 공장 문을 여는 2024년 이전에 간극을 메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건 동맹의 핵심적인 작동 방식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동맹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지난 서너 달 동안 동맹에 새로운 탄력이 붙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은 동맹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었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도 이를 지지하며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건 그중 하나의 사안입니다. 쉬운 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측은 해법을 찾기 위해 신중하고 긴밀히 협의해야 합니다. 한국이 미한 자유무역협정이나 세계무역기구에 따른 권리를 활용하는 건 차후의 일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옳은 일을 하고 있고 미국의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 우려를 표명하며 진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랩슨 대사대리님, 국무부나 주한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실 때 비슷한 상황을 다룬 경험이 있으시겠죠? 어떤 조율이나 논의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인 방식이든 말입니다.
Well, it's already out in the public. It's hard to put that back in the bottle. The Korean press has grabbed this issue and it, you know, turned it in some respects.
이미 공개됐고 돌이키기 힘든 사안이 됐습니다. 한국 언론은 이 문제를 미한 관계와 동맹의 진전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사안으로 만들었습니다. 거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말입니다. 무역은 근본적으로 민감한 문제입니다. 저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주한미국 대사관, 경제과 부참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스크린 쿼터 문제를 다뤘습니다. 우리는 한국 소주 관세와 같은 문제도 다뤘었죠. 당시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자동차도 양국 모두의 중요하고 해법을 필요로 하는 분야였습니다. 물론 두 나라는 10년, 15년 뒤에 FTA를 맺었죠. 그 당시엔 예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양국 간 투자 규모가 커졌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무역 문제를 관장하는 강력한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일은 우리가 동맹의 힘을 시험하고 앞으로 나아갈 해법을 찾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워싱턴에는 한국이 미국의 구상을 더 적극 지지하고 이전에도 그랬어야 했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I do not detect a lack of enthusiasm on the part of the Yoon administration for participating.
저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 주도의 다자주의에 참여하는 데 대한 열망이 부족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협력을 양자 동맹 관계에 틀에 끼우는 것을 선호한 문재인 정부 아래에선 우려되는 사안일 수 있었지만요. 오히려 남은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그런 열망을 작동 가능한 방안으로 돌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구상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로버트 랩슨 전 대사 대리와 스콧 스나이더 국장과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영국에 사는 탈북민들도 지난 8일 서거한 엘리자베스 여왕 추모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국 국민이 자발적으로 여왕을 존경하고 애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북한 지도자가 이를 본보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가운데 일각에선 비판적인 견해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70년간 재위한 영국 최장기 집권군주였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에 전 세계에서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즉위해 격동의 현대사를 거치면서 영국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 국민들은 큰 슬픔에 빠졌고 런던의 버킹엄 궁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에 사는 탈북민들도 애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며 아시아 여성상 대상 등을 수상했던 박지연 씨는 9일 뷰웨이에 엘리자베스 여왕 재임 시기에 영국에 있었던 게 자신에겐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받는 스트레스지만 국민 앞에 섰을 때는 항상 웃으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본인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이걸 항상 의지를 갖고 있었던 걸 보면서 같은 여성으로서 저한테는 영광인 것 같아요. 여왕이 그 집권했던 이 시기에 저도 영국 땅에서 살았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가장 큰 행운이고 또 그분의 역사는 아마도 100년 후에도 계속 기억이 될 것 같고요.
박 씨는 특히 최고 군주인 여왕의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며 지도자의 품격을 새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시기에 영국 여성 국방군에 자원 입대해 트럭 운전병으로 복무했고 국가 위기 때마다 탁월한 리더십으로 국민에게 용기와 영감을 불어넣었다는 겁니다. 박 씨는 옆집 할머니 같은 여왕의 인자한 미소가 많은 영국인들의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미소는 북한에서 느꼈던 지도자의 섬뜩한 미소와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라는 사회는 너무 우상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독재자의 그 웃음이 저희한테는 사실은 뭐 평안함보다는 그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그런 사회잖아요. 뭐 김일성이 웃고 김정일이 웃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웃음 속에 이제 칼날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우상화에 대한 그런 세뇌 교육으로 살아왔다면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태어날 때부터 뭐 여왕을 우상화한다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개인으로 이제 사람들마다 여기 보면 뭐 그런다고 해서 학교도 다 같이 아이들이 뭐 그런 걸 해야 된다 이렇게 막 푸시하는 것도 없잖아요.
영국은 입헌군주제 국가로 여왕은 헌법에 따라 국가 지도자로서 제한적 권한만 행사할 뿐 통치엔 관여하지 않습니다. 반면 북한은 겉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표방하지만 실상은 수령 중심의 절대 권력 체제, 사실상 절대 군주제 혹은 신정국가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의회에 근무하며 최근 지방선거에 출마했었던 티머시 조 씨는 북한과 영국의 극명한 차이는 지도자의 서거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김일성 부자가 사망했을 때 모든 주민이 일상을 멈추고 구름같이 모여들어 울부짖고 오열했던 북한과는 달리 영국인들은 일상을 유지하면서 여왕이 남긴 업적을 되새기고 이웃과 여왕에 관해 평화롭게 대화를 나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누군가가 강압적으로 그 사람을 무조건 추모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좋아해야 되고 이런 거 꼭 실제로 이분이 지난 70년 동안 퍼블릭 서번트로서 보여지는 그 모든 부분들이 되게 진정한 그 리더십의 면모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지지 역할이 엄청 영국인들의 정체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조 씨는 독재자와 자유민주사회에서 바라보는 군주의 역할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한마디로 품격을 따져봤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처럼 영국의 여왕이라든가 다른 지도자들의 품격이랑 비교하고 본인도 그런 라인에 들어설 수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되면은 항상 주민들 앞에 놓고 이제 그들한테 어떻게 하면 배불리 먹일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 욕심 전에 주민들의 안전과 주민들이 하룻밤이라도 편하게 잘 수 있고 헤어진 가족들하고 다시 상봉해서 밥 한 끼를 따뜻하게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지도자라면 만약에 김정은이가 독재자라고 해도 북한 백성들한테서 그런 품격의 그런 진정한 존경을 받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한국 내 탈북민으론 최초로 영국 정부가 제공하는 쉐버닝 장학생으로 선발돼 셰필드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오세혁 씨는 진정성과 보여주기식 지도력의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모두 국가 군주로 애민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김 위원장은 권력까지 독점하며 보여주기식 통치에 집중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서 진정한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김 씨 일가가 뭐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만나보고 뭐하고 뭐 좋은 일 다 많이 한다 주민들을 말은 하는데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것이 더 많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존경심이나 이런 거는 누가 이렇게 강제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우러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서. 영국 사람들이 보여주는 여왕님에 대한 존경심이나 그 전 세계에서 보내주는 그런 존경심은 그런 건데 북한에서 김 씨가한테 보내는 거는 그런 존경, 이렇게 그 스스로 나오는 자발적인 존경심일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친일당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제 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런 존경심이 아니라 강제에서 무서워가지고 하는
그림 소속 태용호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여왕은 현대사 그 자체였고 우리 시대를 상징하는 위대한 거목이었다고 추모했습니다. 이어 그가 중시한 평화, 화합, 존중의 가치는 늘 깨어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원 씨는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 자신에게 축전까지 보냈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서 본받을 것이 반드시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훈은 자신이 3살 때 총을 잡고 1초 간격으로 10개의 관역을 모두 명중시켰다는 날조된 내용을 교과서에 넣어 주민들에게 우상화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주민을 존중하며 지도자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라고 되면 지도자와 국민 하면 너무 거리가 멀지 않아요. 다가갈 수 없는 진짜 뭐 하늘의 별 따오는 그러니까 이런 우상화보다는 실제로 이런 지도자들이 국민을 위해서 자신이 그 사명감, 가치관, 의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현실적 몸으로 보여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영국 국민이나 탈북민 모두가 왕실에 호의적인 건 아닙니다. 특히 입헌군주제에 관해선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영국의 글로벌 여론조사 업체 유고부가 지난해 영국인 4,8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25살에서 49살 사이의 응답자 가운데 53%만이 입헌군주제를 찬성했고 18살에서 24살 사이 응답자는 31%만이 왕이나 여왕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에 국왕 지위를 승계한 찰스 3세의 과거 이혼과 내연녀 문제, 해리 왕자가 폭로한 인종차별 문제 등 영국 왕실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들이 이 같은 부정적 여론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청진의대 출신으로 영국에서 10여 년째 살고 있는 최승철 씨는 여왕 추모 행렬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모습이 자유민주사회에서 좀 낯설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좀 오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 상황이. 그리고 또 북한이 그런 김일성이 너무 절대적인 이런 걸 좀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이라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에 조금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이해가 좀 안 돼요. 솔직히.
회고록 발간을 준비 중이란 최 씨는 그러나 북한 지도자에게 자발적 충성의 중요성에 대해선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여왕이 충성하란 말을 안 해도 다 충성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실수도 하고. 근데 저쪽은 충성하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강압에 의한 충성이지 그게 절대적인 자기 의지에 의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지 말고 그러니까 강요된 충성이 아니고 자발적인 충성을 받을 수 있도록 아, 이 사람이 정말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충성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절대 군주제 사회에서는 그건 좀 불가능한 일이지만 내가 만일 뭐 김정은이 만날 수 있다거나 김일성한테 이제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면은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비에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황해도와 함경남도 남부는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7도에서 20도, 최고는 22도에서 3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미터로 잔잔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18도, 최고 29도, 남포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최저 18도, 최고 28도. 신의주는 맑겠습니다. 최저 18도, 최고 31도. 강계도 맑고 최저 15도, 최고 29도. 해주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최저 20도, 최고는 28도입니다. 함흥 맑고 최저 17도, 최고 28도. 장진 구름 많고 최저 11도, 최고 23도. 해산은 오전에 구름 많다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 27도입니다. 원산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이 끼고 최저 19도, 최고 25도. 청진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 17도, 최고는 28도입니다. 선봉은 맑겠습니다. 최저 17도, 최고는 29도입니다. 삼지연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7도, 최고는 22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동해는 오전에 맑다 오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 내지 1미터로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m, 오후에는 약간 높아서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는 오전에 0.5 내지 1미터로 일다 오후에는 0.5 내지 1.5미터로 약간 높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의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핵심 전략 지역인 이지움을 포함한 하르키우 동부 지역 탈환을 위한 반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가는 우크라이나가 더 많은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력과 서방의 더 많은 군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10일 하르키우주 이지움 지역에서 군대를 재편성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철수할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지움은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 병력의 보급품을 배치하고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기지입니다. 우크라이나 군 총사령관은 어제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이달 들어 3,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영토를 회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어제 전화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이날 성명에서 푸틴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에게 방사성 폐기물 보관소를 포함한 원전시설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크렘린궁은 또 양측이 국제원자력기구가 참여한 가운데 정치적이지 않은 협의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음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대통령실은 마크롱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군의 자포리자 원전 점령이 발전소가 위험에 처한 이유라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러시아군이 발전소에 배치한 중화기와 경화기를 철수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권고에 따를 것을 촉구했다고 프랑스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원전과 주변에서 무장을 해제하고 군사활동을 금지하는 안전지대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오늘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와 계속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나니 대변인은 오늘 TV로 중계된 기자회견에서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의 핵활동에 대한 이스라엘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카나니 대변인은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와의 건설적 협력을 의무로서 받아들인다며 자국은 의무도 있지만 권리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원자력기구는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오늘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앞서 지난 6월 이란 내 미신고 장소 세 곳에서 핵물질이 검출된 데 따른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중동의 유일한 핵 보유국으로 알려진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보유를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란은 핵무기를 추구한 적이 없다며 자국의 핵활동은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프랑스와 영국, 독일은 지난 10일 2015년 핵합의 복원 협상과 관련한 이란의 의도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을 표명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에서 16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각각 방문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화춘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성명에서 시 주석이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리는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를 전후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 주석의 이번 해외 방문은 약 32개월 만으로 시 주석은 14일 카자흐스탄을 먼저 방문합니다. 시 주석은 지난 2020년 1월 미얀마를 방문한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이유로 약 2년 8개월간 해외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본부를 둔 상하이 협력기구는 중국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 파키스탄 등 8개국이 참여하는 정치경제안보협의체입니다. 한편 인도 정부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전투기 두 대와 무인기 한 대가 또다시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침범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영 중앙통신 등 현지 매체들은 중간선을 침범한 중국 전투기와 무인기는 이날 낮 중국 해군 함정 5척과 함께 타이완 주변에서 포착된 중국 항공기 8대 가운데 일부라고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중국 공군의 J-11 전투기 두 대가 타이완 북부 맞은편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 비행했고 중국군 무인 정찰기가 북쪽 중간선을 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11 테러 21주년인 어제 연설에서 대국민 통합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 국방부에서 열린 추념식에서 이런 어두운 날들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깊이 이해했고 돌봤으며 함께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며 진정한 국가적 단결을 9.11을 통해 나는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의 미국으로 함께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테러와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며 우리는 결코 잊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